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네게 이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밝히 보게 하는 말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3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8장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그 행적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바울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떨쳐버리지 못한 생각이 뭐냐면 바울은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벗어버리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다른 그 삶이었다. 항상 이러한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나보다도 바울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그 바울의 발밑도 못 따라갈 그런 사람이다. 항상 이런 생각 가운데에서 아예 우리들은 바울처럼 살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것 때문에 뭐 우리는 바울처럼 못 살아도 우리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런 그 좀 안도감을 또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한 점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먼저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다음에 구브로에서 또 살라미로 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시 바보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보라는 그곳에서 이제 총독인 서기오 바울 이런 사람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박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더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바울에게는 이름이 또 하나 있다는 걸 잘 알 겁니다. 사울이라는 그런 이름이죠. 여러분은 그 바울과 사울 그 이름을 어떤 식으로 그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어떤 사람들은 그 사울이란 이름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 쓰던 이름이 이제 사울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고, 다음에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란 이름을 바울로 바꿔가지고 쓰게 되었다. 이렇게 그 이해하는 분들이 좀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그 사울이 예수 믿고 회개해가지고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본문을 봐도 그래요. 본문에는 바울이 사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란 이름이 쓰여 있는 이때는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 전하기 선교에 가는 그런 예수를 믿고 이때에 사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울이란 이름을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이 바울에게는 원래 이름이 두개 있었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건 여러분이 다잘 아는 사실일 것인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인이면서 로마 시민이니까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또 로마 시민권을 가 태어났으니까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란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식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왜 바울이란 로마식 이름을 이제 그 쓰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안에서 이제 복음을 하는 게 아니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이방인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것이 더 편리했기 때문에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 지금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이 중요한 것은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이 믿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그 되어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 바울과 총독 사이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그 박수인 바예수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박수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힘을 쓰는 그런 일을 이 박수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독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옆에서 박수가 이 총독에게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를 하면서 힘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박수를 책망하는 것이 이제 본문 내용이거든요. 결국에 이 총독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싸우는 게 총독입니까? 박수입니까? 바울이 누구와 부딪히는 거죠? 총독이 아니고 박수와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좀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을 때에 뭘 먼저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너무 완악해서 복음을 안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람만을 자꾸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두가 다 무언가 붙들려 살아간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총독에게 누가 붙어 있었습니까? 박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붙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원이 박수를 갖다가 마귀 자식이다, 의의 원수다 이렇게 일컫고 있어요. 총독에게 왜 박수가 있었겠느냐? 박수하면은 무당이고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인데 아마 이 총독이 정치를 하면서 박수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은 어느 책에선가 우리나라 기업가들에게도 용한 점쟁이들을 끼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예, 뭐 투자라고 하니까 사실 실수라고 하면은 아주 큰 타격을 입는 그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떤 그 큰 일을 벌일 때에 전쟁이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해도 괜찮은가 이걸 물어보고 하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예, 본문의 총독도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런 식의 의미에서 박수를 데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결국 총독은 박수를 의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가 단순히 총독의 부하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총독의 정신을 지배한 하나의 존재로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의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죠. 이처럼 사람이 뭔가에 그 붙들려서 하는 것 이것은 총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붙들려가지고 매어있는 가운데에 항상 어떤 생각이 튀어나온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무언가에 붙들려있다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에 붙들려있든 아니면은 예수께 붙들려있든 둘 중에 하나에는 꼭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7절에 보면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혜도 있고 또 총독이라고 하니 권세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이걸 보면은 뭔가 좀 종교심도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박수라고 하는 무당은 우리 미신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 사자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자를 싫어합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습니까? 뭐 다 뭐 별 생각 쓰고 있겠죠. 그래 사자를 죽을 사자 해가지고 싫어하는데 이렇게 사자를 싫어하는 것은 지식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상관없이 사자는 다 싫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건 하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이 무슨 손 있는 날이다. 손 있는 날이 좋은 날이니까 나쁜 날입니까 원사님? 손 있는 날 이사할 때 그게 나쁜 날입니까? 아 좋은 날이 손 있는 날입니까? 그 손 없는 날이 나쁜 날인가?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아, 그래. 어쨌든 손이 있다, 뭐 손이 이 손이 모르겠는데 손이 있다, 손부터 따져가지고 이사 날짜를 구분해가지고 이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 그건 미신이다 이렇게 믿는 뭐 박사를 할지라도 뭔가 자꾸 옆에서 야 그날은 나쁜 날이야, 뭐 해로운 날이야, 이사하면 안 돼 이래 말하면은 은근히 그날을 좀 피해볼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미신이야 그래 하면서도 그게 미신이란 지식으로 살아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전에 그 과학기술단지를 지을 때에 돼지머리 놓고 박사들이 고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사람 다 박사고 하는 사람들인데 미신을 믿겠습니까? 안 믿는단 말이죠. 미신 안 믿는다 무당 뭐 고사 이거 다 미신이야 그렇게 하면서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재앙을 위해서 고사로 진호차 뭔가 마음에 그래도 안정을 찾자 이런 생각에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이걸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 지식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뭔가 자꾸 매어있다 그 말이죠.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사자가 재수없다 이건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그냥 숫자에 지나지 않단 말이죠. 그게 우리 지식인데 왠지 모르게 사자는 재수가 없다 이런 의식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뭐 말 안 들어 여러분 사자가 재수없다 이건 안 믿을 겁니다. 그냥 그건 수에 불과하다 특별히 사자가 재수없다 미신이다 하여 생각은 여러분 지식일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샀다 차 번호가 4444번 나왔다. 자, 그걸 딱 붙이고 다닌다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의식하는 자체부터가 뭔가 살짝 의식한다 그겁니다. 아예 의식 안 하면은 그게 사자인지 뭔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는 뭐 미신이야 그러면서 별것 아닌 것을 다니다가도 행여라도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차가 고장 나게 되면은 이것이 차분하고 재수없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미신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미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이다. 미신에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미신에 붙들려 있다 자체가 뭐냐면은 사탄에게 메인저로 살아간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미신이 사단이란 게 아닙니다. 미신이란 게 결국 뭐냐면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미신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 사람이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미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정신이 뭔가 하면은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너 자신을 지켜라. 이게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소리예요. 너 자신을 위해 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지켜라는 것. 그게 바로 마귀 방식이다. 사고 방식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에도 사단이 시험한 것이 뭡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방식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라 그거였습니다. 이래간 사단에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서 그 사탄을 극복했죠. 이겼죠. 이게 사단에게서 해방된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누가 진짜 사탄에게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자기를 처음부터 버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난 나를 위해 안 산다. 내 인생은 날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다른 분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라고 난 이 땅에 만들어진 사람이다. 아예 그 생각이 거기에 쏠려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사탄에게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메인저로 살아갑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안 믿습니다. 복음을 안 들어먹죠. 그럴 때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매여 있는 사탄의 권세 때문이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그냥 놔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울의 총독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박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건 야 너 교회 다니지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도록 했다 이런 뜻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한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럼 나는 무엇고 말이죠. 그럼 나는 손해만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런 세상에서 뭘 가지고 살게 살 말인가? 자꾸 이런 생각이 튀어오르는 것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이 뭡니까? 알지 않습니까? 섬기라는 것이거든요. 희생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너 자신을 버리고 살아가라. 너를 부인하고 살아가라. 이게 주님 복음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할 때에 아이고 예 마땅합니다. 그래야죠. 이렇게 순순히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나는 무엇고? 그럼 그렇게 살면은 나는 세상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자꾸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는 순간이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나를 붙들게 사탄에 의해서 그러한 생각이 자꾸 튀어오르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마귀란 존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다가는 그럼 나는 무조건 다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건 싫다. 이런 생각이 튀어오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서 그런 생각이 튀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박수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은 이 박수를 갖다가 마귀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마귀 자식이라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어느 날 이 박수는 어디에 있느냐? 무슨 뭐 저 무당들이 박수냐? 그건 아닙니다. 어느 날 박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수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들 속에 고스란히 차리하는 것이 바로 박수입니다. 예수를 말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걸 포기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 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면은 예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살면은 나에게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뭔가 손해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 나아가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설득하고 복음을 잘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게 절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요. 설득당해가지고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사탄에게 매이지를 않다면은 복음을 잘 설명할 때에 그 사람이 지식으로 복음을 이해해가지고 믿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탄에게 매여있고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아무리 쉽게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안 믿습니다. 전하는 복음이 어렵고 말이 이해할 수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다 알면서도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버릴 걸 요구하는데 사탄은 네가 늘 지켜주게 버리냐 너를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말로서 사람 발목 꼭 붙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사람 말 재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이 필요하죠. 뭡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 붙들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부숴버릴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부순다는 것은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생각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누구한테가 복음을 전했는데 100번 전해도 안 믿더라 그런답게 성질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성질 내지 마시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면 씩 웃으면 나오세요. 그냥 아, 안 믿습니까 알겠습니까 씩 웃으면 나와야지 그렇게 말했다 안 믿는 멍청한 놈하고 이렇게 나온다 내가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할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 붙들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부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 배우에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저 마귀는 내 힘 가지고 안 된다 주님의 능력을 부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신자가 복음을 전한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러니 마귀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마귀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마귀 와 이거 뭐 성경에만 허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버리고 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저 사람 배우에 마귀가 있다 이런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설득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요 사탄의 권세 그 강력한 긴 말이 있기 때문에 설득당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의해서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을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저 사람 이겨야 되겠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꾸 전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이기는 것으로 그래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나를 붙들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대신 주님의 권세가 나를 붙들게 된 것.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날 붙든 사탄의 권세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지금도 우리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수시로 세상을 보게 하고 나 자신을 보게 하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세상에 더 흥미를 두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없습니까? 그건 내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아직까지 사탄이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강한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스스로 이기고 그 권세에 벗어나가지고 예수께로 간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예수께 속했다, 구원은 내 힘이 아니다, 주님의 힘이다, 그 자체가 사탄의 힘의 강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게 진짜 예수님을 보고 살아간다, 주님을 알았다 이러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사신 이래 병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일들도 장차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병이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에 붙들려 있다, 질병이라는 것도 뭔가에 붙들려 있는 그걸 의미하고 귀신도 뭔가에 붙들려 있는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병에서 구원하시고 귀신 쫓아낸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 그 세력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그 세력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병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이런 힘을 가지는 게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 뭐냐면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가지고 주의 말씀만 따라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 이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얼마나 할 수 있는 것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주님의 큰 능력 가운데 거한다 그걸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걸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주를 믿는 걸 방해해요. 뭐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걸 두고 마귀 일이다 이리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예수를 믿는 걸 방해한다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항상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생각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너부터 생각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굴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탄과 반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한다 이것은 이게 사탄의 방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날 위해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이런 마귀의 권세가 깨어질 때에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주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없다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나약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내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생각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 항상 생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익을 볼까? 어떻게 내 손해를 안 볼까? 자꾸 이렇게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약한 게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해도 안 되는 건 제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듣더라. 그럴 때에, 아, 내가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 불러다가 오면은 성경을 자세히 잘 말한 저 사람 예수 믿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천만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것이나 제가 전한 것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평신도가 좀 논리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인간이 뭐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들었다 해가지고 믿는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 믿으면 목사가 전해도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사람 설득해가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 박수를 책망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서 박수를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박수가 소경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박수를 그 책망하는 것을 바울이 뭐 어떤 성령의 큰 힘을 받아가지고 박수를 책망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성령이 바울을 통해가지고 박수를 책망한다 이렇게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성령과 박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마귀의 싸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귀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가 뭔가 이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를 보지 못하는 자로 산다면은 그건 진짜 참 문제라고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귀 보입니까, 여러분들? 환하게 보이죠? 마귀 못 보신 분 있습니까? 마귀가 환하게 여기저기 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다 제각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한 그 자체가 다 마귀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알려면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이다. 내가 나로 하여금 주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나를 사랑하는 내 고집이 주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바로 마귀에게 승리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신 분 아닙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또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비운다, 이것 자체가 바로 비인마음입니다. 예수님 그 비인마음을 십자가로 채우셨다는 얘기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고 대신 그 자리에 죽으심으로써 다 채워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께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영광도 없는 것이고 잘나 보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바로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과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시인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하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다 내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러한 생각을 사탄이 막아요. 그렇게 살면 너는 뭐가 되냐? 다 네 주고 양보하고 삶이 네가 손해보지 않느냐? 우선 급한 것이 네 문제 아니냐? 우선 네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내세워가지고 내 발목을 붙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튀어나올 때마다, 아하, 이것이 바로 마귀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신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마다 다시금 우리를 주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이러한 내 욕심도 너희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언젠간 다 벗어버릴 것들입니다. 돈이든 재산이든 뭐든지가 다 벗어버릴 것들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어느 한 것도 영원히 짊어지고 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벗어버릴 것들인데 지금 미리 벗어버리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좀 가볍게 살자 그런 얘기죠. 무엇 때문에 어깨에 이런저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자꾸 내 가지고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소동이 일어날 수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벗어버릴 것들 미리 벗어버리고 뭔가 비어있는 그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로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걸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광 말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자. 내 인생 말고 오직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것인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얻고 이것으로 기뻐하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채워져가지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의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내 속에서 내 생각이 그것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먼저 지키려고 하고, 나를 위하려고 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기보다도 항상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악한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제발 좀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사셨던 그런 마음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 다 비워버리고 오직 그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로 충만히 채워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은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하루를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 비워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금이나마 내가 비워졌습니까? 조금이나마 세상을 향한 내 욕심이 포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에 주님으로 충만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